그 두.
다 찾으셨으면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버리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1월 첫 주인데 이 은혜를 오늘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월 첫 주 또 저희가 이 11월에 많은 기대와 소망과 간구와 바람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시작하며 첫 번째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 한 주 예배를 귀히 받아주셨고 또 이 연말을 바라보며 또 이 11월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묻고 또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묻고 또 그 은혜를 받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11월 첫 주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디로 나아가며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 묻고 또 듣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옵소서. 보고자 하는 자가 보게 해 주옵소서. 받고자 하는 자가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이 내용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단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유명한지 이 세상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어떤 법이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 법은 뭐냐면 이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줘도 구출해준 것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렇게 막아주는 법이기도 하고 또한 위험에 빠졌는데 그 위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면 그 위험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럼 또 처벌하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기를 거부하지 않도록 장려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다른 사람을 돕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어떤 모델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근거가 되는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단지 바람직한 시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용하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자.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하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자. 이러한 모델로 쓰지만 그러나 그 근거가 되는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런 용도로 쓰신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좀 전후 사정을 알고 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진짜 의미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 이유는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화두는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게 그게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율법사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좀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좀 지식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좀 대단해 보이니까 아, 내 이 지식을 지혜를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내 것도 좀 테스트하고 또 그분 것도 좀 테스트해 보자 해서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려고. 그 학생들도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떠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면 그 다음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질문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 후속 질문은 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되물었습니다.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을 네가 정말 몰라서 묻느냐? 네가 알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자존심에 자극이 된 거죠. 하, 내가 모를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얘기해야지. 그 대답은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목숨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율법사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그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내 대답이 옳다. 네가 100점 맞았다. 너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중요한 말은 일을 행하라. 네 대답은 너무 좋다. 너무 훌륭하다. 너의 고백은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것을 행해라. 실천해라. 예수님은 지식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보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공교한 오묘한 그런 아주 수사어구와 미사어구로 이 충만한 그런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해주지 못할 때 예수님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오히려 자기에게 더 큰 공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졌던 그 공은 이제 내게 더 큰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이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볼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건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헌금하고 십일조하고 고르반 드리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혹 때려갔다가 예수님 시험하러 갔다가 이게 혹이 더 붙은 겁니다. 공 던지러 갔다가 공을 더 받은 것입니다. 가능한 율법사가 이 상황에서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의 핵심은 이걸 뭐 신학적으로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하고 윤리적으로 교육적으로도 하지만 이걸 이제 제가 상담적으로 풀어보면 이건 이웃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웃을. 주님, 그 이웃 명단만 좀 알려주십시오. 제 이웃의 명단만. 그럼 제가 그건 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너무너무 광범위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겠고, 그는 도저히 자신이 없고, 이웃을 좀 한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한정함 속에서 내가 좀 그 모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바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7절 사이.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아까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에서 이 이웃은 한정됩니까? 이건 무한정이에요. 그 무한정을 율법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관심을 가지고 줄여보려고 애썼던 것이에요. 이 사람 이웃 아니죠? 저 사람 이웃 아니죠? 요 사람이 이웃입니까? 요 사람이 이웃입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결론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 돼버려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내가 길을 갈 때 만나는 아픈 모든 사람,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 강도 만난 모든 사람,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는 줄이고 이해하고 속가내고 또 걸러내고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바로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시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상을 받고 상장을 받고 모범 시민상을 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엔 혼란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행위구원 아닙니까? 행위구원. 예,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미워하는 행위구원. 천주교에서나 부르짖는 그 행위구원. 행위구원 아닙니까? 행위구원 또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구원 아닙니까? 믿음구원. 믿음구원인데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아, 행해라. 그와 같이 하라, 행해라. 예수님 이거 행위구원을 가르쳐 주시네. 예수님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잘못된 것. 행위구원을 말씀하십니까? 아,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믿음구원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를 삭제해 버릴까요? 이 부분을 떼어버릴까요?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도 야고보서를 우리가 떼버리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행위구원입니까? 행위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그건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행위만 하면 돼요. 돈만 내면 되고 그러면 죽은 사람도 지옥에 있다 천국에 가고 내가 사람만 도우면 되고 그러면 내가 내 구원을 확보할 수 있고 행위 구원의 핵심은 믿음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어쨌든 그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행위만 있으면 돼요. 그 모습만 따질 때 그게 행위 구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건 믿음 구원인데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정말 영생을 사모하면 그렇게 말했으면 그럼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은 진정한 믿음 구원은 그것은 행동과 그리고 마음의 믿음을 동시에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건 그건 뭡니까?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말하면 입술 구원입니다. 입술 구원. 입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 난 안 해도 돼. 앞으로 오래 살 거지만 내가 앞으로 죽으려면 100년이나 더 남았지만 그래도 나는 늘 입으로만 말해. 입으로. 아 주님 사랑합니다. 난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 구원에서 볼 때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 정말 믿음이면 진실한 믿음이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입술로만 하는 거야. 입으로만 립 서비스만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가증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의 사랑, 당신의 사랑해, 당신의 사랑해. 말만. 실제로는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아내가 미워하는 일을 하고 아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당신은 사랑해.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난 당신을 존경해, 난 당신을 좋아해, 난 당신에게 정말 모든 내 사랑을 바쳐. 그래도 아내가 밖으로 돌아다니고 외간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꿍꿍이 속이 있고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건 사기치는 거죠.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 모든 걸 다 해주겠다 하면서도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 그럼 저에게 이걸 해주세요. 그건 안 돼. 그건 못하겠다.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아버지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에게 모든 도움을 다 베풀어준다면서요.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도움을 다 베풀어준다. 내가 널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지만 그건 안 돼. 행동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은 너무 미워지는 것입니다. 너무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정말 주장하는 이 믿음 구원은 믿음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은 안 해도 돼. 입술만 있으면 돼. 말만 하면 다 끝나. 그걸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증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형제에 필요한 것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위 구원도 아닙니다. 입술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때 이제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가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나요? 이게 당연하지 않나요? 얼마 전 TV에서는 중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길을 가다가 2세 된 여자아이를 길을 가다가 차에 치인 거예요. 뭐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네. 네, 좀 잔인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애가 치였어요. 애가 치여서 그게 이제 저쪽에 편에 들어가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로 됐는데 애가 치여서 피가 나고 뭐 상처가 나고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18명이 지나갔대요. 지나가면서 안쓰럽다 어떻게 연락이라도 해야지 뭔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하나의 일말의 감정이 없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너무 편안하게, 너무나 바쁘게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엔 이 어머니가 이 애를 이 어머니가 달려온 거예요. 그 애를 안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결국 그 아이는 숨졌습니다. 빨리 조치만 했어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게 죽는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정성과 사랑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줬더라면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괴롭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 나라의 이 사람들의 이 매정함과 그 무자비함과 그리고 그 강팍함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인간의 목숨을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 정말 아 이건 남의 얘기구나. 다른 사람의 얘기구나. 다른 나라의 얘기구나. 다른 인종의 얘기구나. 라고 치부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그 무정함과 매정함과 무자비함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불신앙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 마음에 거기에 가책이 안 들어요. 그냥 불쌍하게 여겨지지도 않네요. 그래서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전혀 동요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내버려 두어서 죽어간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하는데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만 사랑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허물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피를 주님은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피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그들, 정말 아파하는 그들, 괴로워하는 그들, 매일 스쳐 지나가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지옥을 향하여 자신 있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이 세상에 불의가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인을 그대로 두십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어이없이 악인에 의해 의인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잘못된 불의가 이 세상에 충만하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대해 분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그러한 모든 악을 전파하고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를 주님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 다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 다 제거해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왜 친일 청산이 안 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친일을 일제시대가 끝나고 친일을 청산하기 위해 애를 써서 그렇게 친일을 청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친공을 없애려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던 친공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없앨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한 드라마에서도 밝혀졌지만 그 친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친일을 잡아서 벌 주려고 혹은 죽이려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친일을 막 찾아봤는데 결국에 이 친일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친공을 없애려고 색출하고 밟은 원색하고 그렇게 했는데 딱 잡아놓고 보니까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내 형인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이 나라 같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누가 누군지 알 게 뭡니까? 예? 수십억인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게 내 형제고 그게 내 부모고 내 자매가 돼버려요. 내가 아는 사람이 돼버려요. 죄를 없애긴 없애야 되겠는데 그걸 없애다 보면 그러면 나만 아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신사참배 왜 한 사람들 왜 다 없애버리지 못했을까요? 하여튼 뭐 청산하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이든지 전 정권이든 뭐 전 세력이든 왜 그게 안 될까요? 그걸 하려고 하면 인간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비도 없고 부모도 없어야 돼요. 형제고 자매고 없어야 됩니다. 새로운 인간관이 형성이 돼야 돼요. 유물사관적인 그런 인간관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스승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공산당만이 할 수 있는 짓인 것입니다. 근데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생겨난 이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이 죄인들을 없애달라고. 그런데 그 죄인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만드셨던 바로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짓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있고 대통령이 죄를 지어도 그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나요? 계속 죄 가운데 회개되도록? 주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장로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 시원하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셨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지고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옳고 그름과 공의와 정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애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공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이 편을 없애버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저 편을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결국은 다 자기 유익 때문에 된 것이라 진정한 공의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공의를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자기가 죽는 것이었어요. 그 죄를 갚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이제 친일을 청산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친공을 찾아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한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였구나. 그게 우리 형제였구나. 그게 우리가 같은 이웃이었구나.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대의 선행,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그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할 수 있었던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선행이 무엇일까요?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라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을 그가 부축하여 여관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에요. 자기도 볼 일이 바쁘고 자기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사람만 붙들고 그냥 들쳐업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관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도움은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감당하는 게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십시일반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될 때 돕고 저 사람이 시간이 될 때 돕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해주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해주고 격려해서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보다 좀 나이가 젊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가가서 얘기를 해주고 그 선생님이 남자면 또 얘기가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선생님이 가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때로는 우리 애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지인이도 가서 좀 이렇게 안겨보기도 하고 네? 마음을 좀 풀기도 하고 애들이 가서 뭐 아저씨, 오빠, 언니, 동생 그러면 결국 애부터 노인들 이까지 모두가 다 한 번씩 어루만지고 한 번씩 격려하고 한 번씩 위로해주고 한 번씩 그 상처를 쓰다듬어 주니까 그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분은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여령 씨 딸이 이여령 씨 딸. 예, 이분이 이제 아버지를 전도해서 그것으로도 대단한 일이 되었지만 이 아버지가 이여령 씨를 교과서에도 나온 예, 정말 글을 잘 쓴 어려서부터 글을 그렇게 썼대. 예, 글 쓰는 것이 자기의 취미고 특기고 장기고 그렇게 써왔던 그 아버지, 그래서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고 절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버지를 전도한 분이 바로 이 딸입니다. 근데 이 딸이 얼마나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이고 믿는 사람을 폄하하고 그리고 그는 의지가 약한 의지 박약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얼마나 복음을 거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이 이민아 이분을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계속 구역예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순모임에 초대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기독제 그런 성경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성경공부 모임에 와보라고, 와보라고, 와보라고. 그때마다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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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계속 싫다고 했던 이 분이 어느 날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뭘까? 그런 괴로움이 들었을 때 그 자매가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또 천연덕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니 또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지 않겠어요? 그때는 그거를 잡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을 때는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더니 꾸준히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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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근데 그가 자기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게 됐을 때 그 얘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싫어요 싫어요 해도 그 불굴의 정신으로 그렇게 자기를 찾던 그 자매가 그날은 그렇게 고마워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이 목사님을 통해 또 저 장로님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런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누군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겨서 그것을 돌아보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자매 이름도 밝히지도 않아요. 그 자매 이름이 뭔지. 그러니까 전도자가 유명한 게 아니라 전도받은 사람이 유명해버리게 된 거예요. 때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전도했는데 나는 신앙이 좀 막 퇴보하고 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더 신앙이 커져가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되니까.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미나 목사님도 참 훌륭하지만 또 그도 나중에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를 전도했고 그리고 이민호 목사님을 전도한 그 어떤 자매는 참 훌륭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영생의 방법이라는 게 너무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이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란 누굴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그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자선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영생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다 영생을 얻게 돼 천국에 갔다고 해보십시오.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은 다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지옥 갔다 온 신성종 그 목사님 얘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말만 하는 목사님, 말만 하는 장로님, 말만 하는 집사님, 권사님 다 지옥 가 있어요. 말만 하니까. 그거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정말 말과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목격한 사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영생을 받으면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머리를 굴려서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게 힘드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입으로만 딱 하고 죽어야지. 보십시오. 그것은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은 그 씨앗이 열리지 않아도 씨앗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얄팍한 그 간교함이 혹시 씨앗이 되겠습니까? 결국 얻고 싶은 거는 천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지. 네? 그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씨앗이나 있겠습니까?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죽음의 시간이 넉넉하겠습니까? 순식간에 자다가 혹은 뭐 멀쩡히 있다가 순식간에 목사님도 만날 틈도 없고 뭐 고백할 틈도 없겠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있게 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애들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이 엄마 같은지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이 아빠 같은지 어쩌면 생김새 쟤는 DNA 검사 안 해도 되겠다. 네? 쟤는 뭐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되겠다. 이거 얼굴에 이거 빼다 박았네. 그러한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사랑은 아픈 거죠. 무관심은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미움도 아파요. 미움도 애증도 아파요. 난 무관심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아프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 물으면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저는 이 영생을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믿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어느새 우리의 형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꽉 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 율법사가 말하는 것처럼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한 사람 걸릴 때 그 걸린 사람이 바로 나로 인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초청 주일에 우리가 그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품는다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데려올다는 그 생각부터 하니까 스트레스가 된다. 10월 넷째 주 그날은 날 교회 오지 말아야지.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막 그냥 갈등이 되는 거야.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올 수 있을까? 올 수 없을까?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난 얼마나 슬플까? 난 얼마나 괴로울까? 그것만 생각해도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보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야, 네가 이웃을 사랑했구나. 부모가 자식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집에 갔는지 나갔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하나 상관이 없으면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까? 네? 어제도 우리 박주사님, 고인사님 식사를 같이 하는데 밥 먹다 말다 갑자기 은찬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와서 빨리 밥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다 먹을 때쯤이었으니까 이제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와서. 늦게 와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다들 밥은 먹었으니까 이제 뻘쭘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박주사님, 고인사님이 그럼 우리가 우리 아들이랑 먹을 테니까 먼저들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다려주고, 앉아있어주고, 돌봐주고,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앉든지 말든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경책을 잘 펴줄까? 앉아서 괜히 온 예배에 신경이 다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성경책을 잘 필 수도 있을까? 찬송이나 잘 부를 수 있을까? 어떨까? 어떨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앉아있어주고 도와주고. 우리가 이번 11월 넷째 주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도하지 못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슬 사랑하는 사람은 오거나 말거나 나만 예배 드리는데 나만 오늘 도장 찍고 가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저리 비켜. 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저리 비켜. 내 자리, 내 자리,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저리 비켜.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동참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형상해 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해지는 이번 이 한 달 통에 우리가 이게 영생을 얻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주님의 고귀한 의미와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우리를 발전시키시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늘 우리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는 경향, 예전대로 살아가려는 그 습성, 그 속에서 영생조차도 거부하려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생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이제 또다시 그 영생 얻는 법을 알려주옵시고 그 속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오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함으로, 아파함으로, 애통함으로, 괴로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주님께 더 나아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딱딱한 마음에, 이 강팍한 마음에, 이 무자비한 마음에, 이 잔인한 마음에 주님,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들도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있으나 결코 그 죄를 우리로서는 벌할 수 없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전하여 주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11월 이 목적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더욱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어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2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